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너무도 변화무쌍하고 늘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 도시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갖고 다녀도 어떤 데 가다 보면은 언제 이런 게 있었나 싶은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 가는 그 어떤 길, 세밀한 지도가 아니라 사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목표하는 날을 향해 나아가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나침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뭐 해결할 방법이 있는 어떤 그런 지도, 그거는 사실 지도는 상황과 어떤 그 특별한 장소에 대한 그 상세한 정보를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황과 환경과 장소가 달라질 때 아무런 쓸모 없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사회가 급속히 변하는 시대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어떤 지도는 뭐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일이 되면 금세 그 효력을 잃고 또 다른 적절한 답을 제시하는 그 지도를,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도보다, 그런 답보다 나침판이, 방향이 필요한 겁니다. 나침판은 우리가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가 그곳에 처한 곳에서 나아갈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그처럼 성도들에게 그 나침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어느 특정한 시대, 뭐 과거 뭐 우리보다 지금 살아가기 2000년 전, 3000년 전 어떤 특별한 시대, 특별한 사람에게만 길을 알려주는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속에서도 그 백성들이 나아갈 생명과 영생과 축복의 길을 보여주는 나침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의 현실에서 발생하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속에 많은 문제가 이렇게 맞닥뜨릴 텐데, 그거는요,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이나 또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드려야 되는 어떤 치성이 부족하냐,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성도들의 삶의 길은 좁고 험한 골고다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영적인 나침판,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2020년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저는 이곳에서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대해서만 부지런히 나누어 갈 것이고, 또 성도인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말씀의 가이드를 따라서 그냥 듣고만 마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과 역사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그래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누군가가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 누가 앞으로 가니까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도적인 그런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예배를 통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을 가지고 말씀 속에 나아가길 원하는데, 아니면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교회는, 성도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인사하시고 격려하시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우리 그런 결단으로 계속 이어서 우리 역사에 대한 부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1번째 시간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의 역사로 갑니다. 금송아지를 고집하던 북왕국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나눠가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엘서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그 역사적인 순서를 좀 다시 대점검을 해보면, 여러분, 열왕기하 13장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예고왕조였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등극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살피고 나서 그 다음에 요나서를 우리가 살폈었죠. 요나서는 물론 북이스라엘의 출신의 선지자지만 북이스라엘에다가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아수시리아, 니누에다가 회개하도록 선포했던 선지한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열왕기하 14장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굉장히 부강하고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는 가장 강력했던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그런 이 여로밤 2세가 통치하는 그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을 했던 아모스 선을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고 알겠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이 외침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 경고를 알리는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까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살폈는데, 뭐 요엘은 시기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뭐 호세아까지 살폈지만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지금 말씀드린 여로보암 2세 왕보다 조금 전에 활동했던 남유대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동시에 두 나라 이야기를 다 살필 수가 없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번갈아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차이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왕들의 연대표들을 잘 참고하면서 혼돈 없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보자면 사실 이 요엘서가 남유다 쪽에 가장 먼저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나와, 그 다음에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폈고, 그래서 오늘 다시 열왕기 하로 돌아가 이제 15장부터 우리가 살피게 될 겁니다. 자, 그동안 전체적으로 이 역사 이야기가 주로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 북왕국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변질시키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 바닥을 치게 돼가지고 결국 파멸로 가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비중있게 이 열왕기서가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빨리 끝이 나잖아요. 빨리 끝이 나기 때문에 먼저 이 짧은 역사의 이 북이스라엘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북왕국의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했던 예후왕조의 여로보암 2세 시대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자, 북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간략하게 우리가 보면, 처음에 가장 잘못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여러분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듣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펴본 이 역사 속에 열왕기가 말하는 솔로몬은 정말 참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으나 완전히 나라를 둘로 쪼개먹고,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그냥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된 우상의 길로 빠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나라가 그렇게 우상으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10개 지파를 주면서 맡겼죠. 이스라엘 12 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쪼개서 여로보암에게 맡기시면서, 네가 좀 왕이 돼서 이 백성들을 바른 그 언약의 길로, 열방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약속한 그 언약의 길로 가다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통치 처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베델과 그리고 저 북쪽 끝 단에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린 그런 제단을 만들기 시작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기대하고 10개 지파를 맡겼는데 이 맡은 사람이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심판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 어쨌든 오므리라는 사람, 아합과 아시알과 아시아와 요람이라는 그 세 왕이 있었던 이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또 이세벨이라는 시돈여자가 끼어들면서 아주 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에 한번 넘어졌는데 또 한번 뒹굴러서 바알로 떨어지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됐죠. 그리고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해버리는 게 아니라 누굴 보내셨죠?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 이 나라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도 바알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다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넘어진 금송아지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넘어졌던 금송아지, 그 다음 바알로 넘어졌을 때 바알에 대한 온전히 회복했지만 금송아지 재단에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건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를 거치면서 나라 상태가 지금 최악의 막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백성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의 아들, 지금 자주 말씀드린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면서 이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영토까지 다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그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뭐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서고 온전히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한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그렇게 했느냐 보면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잘 사는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고 지금 못 살고 배고플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때는 교회가 부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부흥이란 없고 교회를 자꾸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교회도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악해지고 타락하고 심지어 빈익빈 누익빈 현상들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꿈꾸시고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지 시작한 게 아니죠. 이미 깊이 깊이 빠져들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같은 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거의 끝에 왔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냈는데도 결코 좀 전혀 이제 이게 충고가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 점점점 이 나라가 정말 마지막 고비에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 치주 아슬한, 여기서 과연 더 도약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정말 완전히 바다로 칠 것이냐는 그런 순간에 다가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겉은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부패에서 결국에는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6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뭐 아버지를 닮아서 그 예후왕조의 그 이 전철을 닮아서 그래서 여전히 금송아지 재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음란한 삶을 살아가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역에 있었던 사람 아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스가랴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후왕조가 결국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한 왕조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사람 살룸이라는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 사람은 한 달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한 달을 통치하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지역의 동쪽에 있었던 얼마 떨어지지 않았던 디르사라는 지역에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통치하던 이 살룸을 죽이고 다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마지막 기회에서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막 바닥을 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제대로 어떤 정통적으로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이 구테타로 아무튼 이 암살로 이런 식으로 죽고 또 왕위를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나임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왕이 돼서 그 통치 기간에 북쪽의 그 아수르 왕, 성경에는 불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름이 불이라고 나오는데 이 역사적으로는 티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티글랏 빌레셀이 침략을 해오니까 뭐 어쨌든 정통성이 없으니까 막 백성들에게 돈 뺏어다가 그냥 뇌물로 바치면서 자기의 왕권을 이어가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무나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신히 뭐 패망과 멸망을 모면을 했지만 그래봐야 그가 통치했던 기간은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부가히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역시 뭐 계속해서 금송아지 대단해서 우상숭배와 음행을 떠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이 사람도 그래서 자기 부관이었던 베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 2년 만에 또 죽습니다. 그럼 또 이제 이 무나임으로 시작됐던 이 왕조도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베가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20년간 통치하면서 이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고 어떤 정책을 폈냐면 훨씬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수르였으니까 그 사이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있었던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시리아 왕하고 손을 잡고 반 아수르 정책을 펴입니다. 물론 이전에 아합 왕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공동연맹을 맺어서 그 아수르를 대적하곤 했었죠.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반 정책을 피다가
그 와중에 이 아람이야, 이 아수르의 왕 느신이라는 사람과 그렇게 신아수르 정책을 폈던 남쪽 유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같이 이 아수르와 친선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아람 왕 느신하고 이 베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공격해서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바로 이때 또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손을 피죠.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베가라는 사람도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폈던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와는 다른 겁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한 9년 정도 통치를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세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수르에게 호의적이다가 그래도 뭐 자주 독립을 꿈꿨는지 이 아수르의 압력을 벗어나려고 어디에 손을 내밀었냐면 이번엔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완전히 몰락을 당하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몰락에 대해서는 이 열왕기하 17장에 이 호세아 왕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15장, 16장, 17장을 여러분이 계속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는 그 BC 931년,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잘못으로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그때부터 결국 망하게 된 BC 722년까지 결국 한 210년 정도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한 200년 정도 유지되다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년 정도 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뭐 10년 정도밖에 통치를 다 못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 나라가 혼란스럽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 9번이나 쿠데타에 의해서 왕이 바뀌게 되죠. 시므리라는 사람은 7일 동안 왕노릇 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살룸이라는 사람은 1개월, 그 다음에 스가랴라는 사람은 6개월, 그리고 2년 동안 왕 노릇했던 사람이 4명이죠. 나답, 엘라, 아시아, 부가히야. 가장 오래 왕 노릇한 사람이 예후 왕조의 아까 자주 말씀드린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이 41년 정도로 통치 기간이 제일 길었죠. 그러니까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가장 타락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마지막 하나님이 그때 아모스나 호세아를 보내면서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 살고 먹고 살만한 그런 시대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 욕심대로의 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은 일반적인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아까 41년 통치하면서 아합 왕도 그런데 정치, 뭐 외교, 안보 이런 거에 있어서는 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실력은 아니었어요. 그 시대가 뭐 아수르가 힘을 잃거나 뭐 내란이 일어나거나 그런 때긴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거였죠. 그래서 아랍이나 아합이나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겉으로 보면은 잘하고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 그 지도자, 그 백성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그와 동행할 수 있는 기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부강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이 무슨 잔재주를 부려서 뭐 국민 경제를 끌어올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대통령이 만약에 경제를 살려놓고 이러면 굉장히 추앙받고 위대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백성들에게 추앙받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 기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사람의 그 기준은 뭡니까? 바로 공평과 정의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피는 성경의 모든 역사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이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레위기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라고 그랬죠. 어떤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얽매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사랑받을 권리, 공평과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이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모든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법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는 이 기준을 따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부름을 받았던 그때 그 이유도 보면 결국은 그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그 이 일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게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결국에는 분명히 신의 산을 통해 신의 산 언약을 통해 드러나는 게 바로 공평과 정의에 관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결국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 왜 부름을 받았냐? 똑같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또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된 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문화된 게 바로 신의 산 언약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왕과 장로들, 리더들의 통치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항상 공평과 정의의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저들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릇된 길로 갔지만 항상 어떤 식으로든 왕이 설 때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구태타니 뭐 이런 걸로 많이 봤는데 어떻게 됐든 왕이 설 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과 약속한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최악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언약 백성들이 돼서 비록 이것이 바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질 때 다시 그 역사가 새롭게 부흥되는 여러분 역사의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개인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서 그 사회 모두가 함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점점 더 공평과 정의를 상실하고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데 뭐 빈익빈 불법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 이 사법권들, 이 공평과 정의를 지켜야 되는 정치가들이나 대통령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에 휩싸리고 이러는 것은 여러분 아주 심각한 이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사인이죠. 경고등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권세자들, 리더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공평과 정의를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런 역사를 놓고 볼 때 가장 그런 모습에 합당했던 아브라함 이후에 그런 모습에 합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뜻과 기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델로서는 다윗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도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는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시길 원하셨던 성도의 모델이요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구약에서 신의 산 언약 이후 표준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살피면서 자주 보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평과 정의의 통치가 그를 통해 표준이 돼가지고서 이 왕은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열왕기의 기자가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북왕국에서는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지금 19명의 왕이 2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같이 다윗의 길을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처음부터 아예 그냥 딴 길로 간 거예요. 참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변질시켜서 왕국이 존재하는 기간 내내 그렇게도 불순종하는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하는 자들과 언약을 맺은 대로 그대로 그냥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당신이 시내산에서 함께 약속했던 그 출애굽기 19장을 통해 언약했던 것을 정말 무덤이 지키려고 애를 쓰셨죠.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여러 언약들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이다 말을 하지 않지만 결국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아 이런 언약이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데 시내산 언약은 성경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맺었던 언약과 다른 언약이 아니라 그 맺은 언약들이 아브라함과 노아와 또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드러난 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기준에서 얼만큼 온전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이 죽음의 이집트를 떠나나와서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너희가 이 약속을 벗어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런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 그런 경고라는 건 좀 뉘앙스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런 부모로서의 그런 충고들을 해주셨죠. 그래서 결국 구약과 성경의 역사는 이 시내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 약속, 이 법도, 이 규례, 이 명령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열왕기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 언약이 아닌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 언약 백성이 뭐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취됐지만 그러나 이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였어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망해버렸죠. 이제 살펴가겠지만 좀 있으면 누구도 망해요. 남유다도 망합니다. 왜요? 불순종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그들과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약속을 하시는데 이 새 언약이라는 것도 시내산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온전히 하는 게 새 언약입니다. 단지 종이의 기록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의 중보가 아니라 어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 스스로 거룩하고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백성 되게 하시려는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 특별히 이 시내산 역사가 시내산의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이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왜 속상해하시는지 왜 선지자들을 보냈는지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리 열분을 토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만 떼서 볼 때는 이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역사 속에서 잘 모르면 결국은 성경의 역사를 잘 모르게 되는 거고 성경을 바르게 모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언약을 믿노라 하면서도 지금 그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보장을 받았다라는 거 기도하면 오든지 다 들어준다. 틀리지 않은 틀린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역사를 잘 보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성경에서 지금 그대로 기록돼서 우리는 아니지만 다른 시대,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살았던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 이 약속, 그러니까 십계명, 레위기, 신명기, 또 토라라고 말하는 이 모세오경은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기준을 삼고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던 바로 그 언약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결국 마지막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이유도 이 시내산 언약의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 살펴볼 남녀도 결국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무너지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겠지만 남유다의 패망을 예언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그 패망을 눈으로 보면서 눈물 흘렸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그렇게 목에 피가 나도록 남유다가 망할 거라고 외친 그 패망의 이유, 그 저주를 받는 이유가 바로 시내산 언약의 불이행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에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어디에요?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5, 6절의 약속이었죠. 5절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계속 지켜오시고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절히 경계했고 끊임없이 경계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그 이 언약 안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고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레미야가 외칠 때는 출애굽 이후로 따지면 800년이 흐른 뒤였거든요. 하나님이 사실은 법대로 따지면 바로 끝장을 내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오신 거예요. 800년을 참아오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갈 때 200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한 5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주인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역사를 살핀 것처럼 그 처음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불러지니까 살만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800년, 1000년이 다가가도록 간절히 저들을 경계하고 또 우리가 맺었던 그 시내산의 언약으로 돌이켜 열국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간다고 계속 격려하고 어르고 다루고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돌이켜서 열국 제사장 나라로 살아달라고 부탁하면서 격려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는 중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세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런 노하는 중에도 또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결국 이 약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외면하는 거예요. 말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매를 든 게 아니라 저들이 끝까지 불순종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 게 아니에요. 거기 떨어질까 봐 가지 말라고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계하셨는데 결국은 고집스럽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속아서 가는 경우가 없어요. 다 자기 욕심을 고집하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강단에서도 듣고 또 이 교재를 통해서도 듣고 또 요즘에는 카드 방송도 좋으니까 여러 가지로 듣고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말 애타게 여러분들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릴 때 지금 여기 이 백성들처럼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며 핑계와 변명과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이런 뭐 신약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그런 인생의 끝은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몰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을 좀만 눈 감으면 더 자유롭게 돈 많이 벌고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외침,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고 빛과 소금이 되어달라고 한 영혼만이라도 함께 책임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걷자고 하는 이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북왕국에서는 그래도 좀 잘 될 수 있다는 기회가 그 역사를 볼 때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후라는 사람. 아까도 얘기를 했죠. 이게 금송아지로 넘어지고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바알로 다 넘어져서 거의 끝장이나 정말 법대로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알 신당으로부터 모든 걸 싹 깨끗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좀 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살핀 것처럼 결국은 안 되고 말았죠. 왜 안 되고 말았습니까? 왜 안 됐을까요? 예후가 그렇게도 행해놓고 왜 안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신의 산 언약을 중심으로 듣다 보니까 여러분 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 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다가 이 언약을 이 율법서를 복사해다가 옆에 두고 주야로 읽고 배우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의 왕의 자리를 오래 하는 것이고 너의 나라가 축복받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국 예후라는 사람이 죽이라는 명령은 잘 들어놓고 정작 순종해야 되는 그때는 어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서 그 마음이 그 백성 위에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 앞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질서를 지키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과 명령을 따라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안내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와 목사의 삶의 이유죠. 그 시대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바로 세상 속에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왕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또 이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제대로 된 그런 교사들 두지 않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교회가 목사가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좋은 것만 쏟아내는 성경은 분명히 이런 위기와 이 어려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에 대한 설교를 잘 못 들을 때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먹어보니까 이 얘기하면 전부 써서 듣기 싫어하니까 정작 그것을 정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는 그런 강단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를 그동안 보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시기도 우리가 뭐 이제 막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막 그런 간절한 시기도 했고요. 목회를 하는데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고 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욱 뜨겁게 하고 온갖 걸 다 열심히 해왔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겨야 될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안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거, 예? 달콤한 것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 중에서도 몇몇 구절 외에는 유명한 선지자 외에는 잘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이 기억나는 건 대부분 아마 거기에 하나님의 이런 경고 끝에 약속하는 복된 말씀만 뽑아서 얘기했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뭐 겉으로 화려하게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결국 끝장나는 겁니다. 교회를 건물을 뭐 수백억 들여서 신축하고 증축하고 건물을 높이 쌓아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처럼 금으로 치장해 만든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거는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지켜지는 교회, 그런 성도가 빛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 온전한 공평과 정의를 세워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정치인도 되시고 사업가도 되시고 아무튼 여러 분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이 공평과 정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삶을 실천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크기는 하지만 건강한 게 아니라 비만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도 있죠.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작아도 만약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작으면서 병든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백성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 다윗 같은 사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무지하면,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마음에 담는 일, 이 가치로 삼는 일이 실패하면 그 교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수많은 첨단 프로그램 시설과 뭐 이런 게 있어도 결국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한 가지예요. 그럼 말씀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2019년 잘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교회 안에서 정말 애쓰고 내가 많이 투자했던 게 뭔가? 만약에 거기서 말씀의 시간이 줄어있다면, 말씀을 보는 꼬 나누는 시간이 줄어있다면 여러분 그게 심각한 겁니다. 2020년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셔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위기에서 극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열방의 빛과 소금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결국 멸망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짧은 15장 한 장, 뭐 15장 16장 17장이지만 우리가 한 번에 다 본 거예요. 이 역사를,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10개 지파를 따로 떼서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자 했던 그 나라라고 그랬죠. 근데 왜 이 나라가 불과 200여 년의 역사 끝에 이렇게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주신 그 십계명의 첫 약속부터 아주 대놓고 어긴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고, 그리고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도록 그렇게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왕국이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로 둔갑시킨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자기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마술램프 속의 진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는 신, 이걸로 왜곡되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뭐 교회당을 뭐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라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이게 모두 종교적 이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용어는 전부 교회 용어고 찬양은 전부 교회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은데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셔야 알게 한 그 하나님이 아니니까 결국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어디 무당 구타는 데만 그게 우상이 아니라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그래요? 질렸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찬양과 너희들의 제사와 너희들의 재물 속에 내가 질려버렸다. 제발 오지 마라.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똑같은 교회의 용어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이 열방으로 나아가서 제사장 역할을 좀 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게 하고 그렇게 빛된 삶으로 나아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자기의 소유를 집착하고 자기 소유를 늘리기 위해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 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람에 집착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오히려 더 악랄하고 더 교묘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가도 내가 이거를 꼭 가지고 말겠다, 민크콧도 입고 가서 그 500원짜리 콩나물 사는 분에게 200원을 뺏어오고 심각한 거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나누는 동안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예전 같으면 욕하고 안 나왔는데 지금 어쨌든 내가 나와 있다라는 건 뭡니까? 어떤 연줄류든 어떤 이유로든 나는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설득돼 나온 거예요. 귀를 막고 있어도 귀를 막을 것 같으면 나가면 되는데 그래도 앉아있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전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자기가 경험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기적적인 하나님, 어떤 사람은 치료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뭐 위로하신 하나님, 뭐 다 달라요. 하여튼 그럼 결국은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또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백슬라이딩 하나 그러다가 뭔가 좀 다시 한번 제대로 좀 말씀 앞에 서고자 할 때 회복을 원할 때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하나님과의 언약, 이 새 언약이 뭔지 여러분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뭔가 일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 문화에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그냥 동화돼 버리는 거 이거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태 신앙들이 참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동화가 됐고 그런 거에 다 함께 훈련이 돼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왜곡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의 신앙을 잘 2020년을 시작하는 이때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에 오늘 첫 주일입니다.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과 역사가 말하는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신에서 언약을 통해 주셨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작년 한 해도 그랬지만 올해도 똑같겠죠. 동성애 같은 것들이 막 판을 치고 교회 안에 목사가 수용을 하고 뭐가 수용을 하고 이래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린 그런 끔찍한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결국은 몰락할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어떻게 살아가고 하십니까? 사람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전부 자기로 가요. 욕심과 본능을 따라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수많은 다양한 상황과 환경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과 환경을 잘 극복하면 어떻게 돼요? 기쁘고 큰 승리의 삶을 살고 기쁜 삶을 살겠죠. 근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슬프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알 수 없게 다가오는 어떨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옵니다.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요즘같이 평화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죠. 적어도 북한과 우리 같은 경우도 항상 이 철조망이 있죠. 분명히 이 성읍에 성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군사들이 지키지 않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딱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집중시키고 하고자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런 막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아가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결단인 거죠.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는 2020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 역사를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 이 신년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이 왜 어떻게 시작해서 왜 망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시면서 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아까 처음에 같이 인사한 것처럼, 교회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성도는 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대로만 간다면, 이 언약대로만 간다면 충분하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2020년 한 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거듭난 그런 하루하루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성도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